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화 앞뒤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하기 전에 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적 위치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좀 심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10년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가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급속히 몰락의 길로 갈수 있고 또 얼마 안 가서는 아주 소수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전락해 가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왔고, 또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려고 이제 기도 중에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똑같이 한국 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가 맞는 상황과 너무 복사판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데 오늘은 그 서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고 결국 1부 때는 못 들어갔습니다. 1부 때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들어가도 아, 이게 그래서 쓰여진 서신이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이 항구 도시 특성상 굉장히 그 재정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부요했습니다. 근데 항상 부요해지다 보면 상대적인 그 편향적 상황이 발생하는데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그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음란의 대명사로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음란했어요. 그 음란의 모든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그 지역에는 높은 한 600m 높은 언덕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신전은 매일매일 우상 숭배로 해가 뜨고 해가 지죠. 거기에는 무려 한 1,000명에 가까운 여사제들이 말하자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교합을 함으로써 신과 접촉을 하게 된다는 나름대로 신학의 논리를 만들어서 별별 음란한 짓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가 없는 시간에는 또 야간에는 도시 한복판으로 내려와서 영업을 또 했어요. 그래서 공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음란의 행위가 동성애였습니다. 아주 이 동성애가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가장 그 부흥한 도시가, 그걸 또 부흥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번성한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그 동성애자들의 그 축제가 열리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은 성경의 기준과 가치는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싸잡아서 무조건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선교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지 너희들은 교회 밖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그 죄는 인정하지 않으나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 내에서 아직 공론화되기엔 조금 분위기상 이른 감은 있으나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론화시켜서 그들을 커밍아웃하게 만들고 기독교적 가치, 성경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평생 청년들과 이렇게 지근거리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고 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분위기는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정죄일변도로, 정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죄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고 방황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가 좀 보듬고 치료를 도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니까 좀 그 주제는 비껴갑시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를 창립하는 것과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 창립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를 창립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이제 지역교회를 뭐 개척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전부 뭐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를 설립한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분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쩌다가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릅니까? 그리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머물다가 고린도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나게 된 이 그냥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를 가지면 안 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왜 가게 되었을까? 고린도에다가 나와 있는 것처럼 개척교회 설립하려고 기도하고 계획한 끝에 고린도로 가게 됐을까? 그렇지 않죠. 자, 앞에 17장 16절을 보세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 물품, 성도들이, 친구들이 가져오기로 아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사도 바울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됐어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하죠? 예,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습니까? 격분하여. 자, 앞을 좀 보세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내 이제 구경을 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언덕에 높이 높이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정교한 양식의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온갖 음란한 집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냄새도 느끼지도 말도 사고도 못하는 그 우상 단지들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격분. 근데 이 격분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격분이란 단어는 바울이 화가 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문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이밀어진 겁니까? 질투가 들이밀어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적어도 예수의 영이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사울이 격분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격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들이밀어져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말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 딴지들이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느꼈다는 거예요?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사한 비슷한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거나 말하지 못하고 있거나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 심령 자체가 부당한 태도죠. 바울이 지금 그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해서 그만 아덴에서 조용히 기다리질 못하고 사고를 치게 돼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받죠. 조용히 있다가 떠날래? 지금 떠날래? 말 안 듣고 계속 아덴의 철학자들과 한판 붙다가 그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덴에서 쫓겨나다시피 간 데가 고린도입니다. 자, 이걸 왜 설명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간 것이 고린도로 가고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 끝에 갔습니까? 쫓겨서 간답니까? 쫓겨서 간대요. 그러니까 떠밀려 간 곳이 항구도시 고린도입니다. 가서 보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혀요. 무슨 문제일까요? 친구 성도들 소식 다 끊어졌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를 취직하러 기웃거리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8장 1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어디에서 떠나라 했죠? 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에. 누가 통치하던 때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황제는 역사책에도 나오는 황제인데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통치하던 때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예수쟁이들은 재산 몰수하고 전부 내쫓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한복판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그때 같이 쫓겨나온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로 그 모든 보장된 안락한 생활과 명예와 재정을 다 버리고 쫓겨서 온 데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그런 사고를 치고 고린도로 쫓겨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사고 친 건 아니지만 황제의 명령이 떨어져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난 겁니다. 바울이 깝깝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마침 바울에게는 무슨 기술이 하나 있었죠.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럼 자연히 어느 가기를 기웃거렸겠어요? 천막 짓는 가게를 기웃거린 겁니다. 한 천막 짓는 가게 들어갔더니 젊은 부부가 손이 바쁘게 일을 하는데 일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피난민들이 거의 전부 어디로 몰려왔기 때문입니까? 고린도 도시로 몰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수요가 딸린 게 뭘까요? 천막입니다. 천막은 엄청나게 필요한데 천막 가게는 부족한 거예요. 천막 가게가 불티가 나고 있어요. 손이 모자라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가게를 기웃거린 거예요. 한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게에 바울이 넌지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좀 생업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에 한 식구가 되죠. 자연스럽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 시로부터 약 1년 8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당부하고 맡기고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마음 아프지만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젠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로 갈 테니 교인들을 잘 좀 부탁합니다. 떠났어요. 에베소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있다가 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감언 이설로 유혹하는 일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들이 들어오고 성찬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뭐 꼽아보니까 한 10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격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게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빌립보서를 하는 과정에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장 1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름을 받았죠?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앞에마다 어떤 서신에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신에는 꼭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기준은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지가 무슨 사도라 그래? 저 가짜야.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 신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 적어도 사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부 무리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을 자칭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로 끝난 겁니다. 사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는 기초 자원으로서 필요가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사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최대 공약수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에게 배웠거나, 둘째,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과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닌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삶의 공유가 있거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의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른 적이 있나요? 있죠.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이방을 위해서 부른 종이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사도로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기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누가를 통해서 증언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을 최초로 밝힌 그 세계적인 학자가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신약 신학자죠. 그분의 논문이 그거예요. 그 논문은 처음에 독일어로 쓰여졌다가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 다음에 한국말로 재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탁월한 논문입니다. 아무도 사실은 명쾌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히 밝힌 학자들이 그때까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의 기원은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을 그런 까닭에 자꾸 공격을 받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저 안수 가짜래, 뒷돈 주고 받았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자꾸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뭐 그러기나 말기나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편지 머리에 자기가 꼭 사도라고 유치하게 이렇게 밝힐까? 정말 그럴까요? 여기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이유를 밝히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가 성도들과 교회에 전한 모든 복음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겁니다. 넌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냐? 이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벌이나 학력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적어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신대원을 나왔느냐는 그 사람의 무슨 배경이 됩니까? 신학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는 나와도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최소한 우리 교단의 성도를 목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면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총신대학이나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저 허름해 보여도 다 그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기본이 삼수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힘들어요. 저희 들어갈 때는 그냥 공부 조금 하면 됐어요, 그냥. 예.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들어가기가. 저희 대학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 때문이 아니고 학력 때문이 아니죠. 사도권이라는 그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악착같이 이 편지 머리에다가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전한 성도들을 향한 복음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2절 다 같이 시작. 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 이 표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우리 삼일교회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단이죠. 교단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개교회주의로 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유니버셜 처치. 유니버셜 처치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하죠.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전부 뭡니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개념은 일반 성도들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또 강조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굉장히 격렬한 몸짓과 또 찬양을 통해서 걔네들은 제가 그 아프리카 신학교에 한번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이게 예배당이라면 기도를 이 녀석들은 서서 눈을 이렇게 시커멓게 뜨고 그 꽁꽁한 애들이 눈을 번쩍 뜨고 하니까는 얼마나 웃기는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해요, 기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손을 들고 거의 그냥 저기 개인 운동처럼 온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참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몸짓 하나에 눈빛 하나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관점은 얼마나 같은지 정말 한 형제구나 이걸 너무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미국 같은 데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경건이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다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러죠.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두 번째는 로컬 처치. 말 그대로 삼일교회가 로컬 처치예요.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송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삼일교회입니다. 삼일교회가 어떻게 세계에서 제일 큽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논리가 좀 비약이긴 한데 맞아요. 왜 맞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밖에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고 모여있는 교회가 삼일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잠재력이나 가능성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넘어서 삼일교회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밥이 안 넘어가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밖에서 너무 삼일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너무 황당한 전화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혼자 힘드시죠? 제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뜬금없이 그런 전화들을 해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말씀은 고마운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끊죠. 예, 그만큼 밖에서 우리 삼일교회에 거는 기대가 또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계 젊은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제가 어느 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서문에 그런 글귀가 있더군요. 이 시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도 없다. 그래서 Jesus, yes, church, no.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 속에 한국 교회가 신뢰도 면이나 여러 면에서 기준점 이하로 망가져 있어요. 물론 그 한복판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고 외부적인 공격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잘 하려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실패, 또 한국 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또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누구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피할 수 없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신학마저도 안테나 신학이라 그러죠. 미국의 신학을 그대로 그냥 접목하는 정도 수준에. 그래서 한국 교회 신학을 안테나 신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미국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쇠퇴기로 접어들었는가? 가장 그 부흥의 상징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는 이미 매각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넘어갔어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젠가 그 미래연구소 소장 최윤식 박사가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건물 매각한다는 소리가 곧 나옵니다. 10년, 15년 안에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건물 내놓는 교회가 많답니다. 교인들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미국이 독립운동이,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전쟁의 밑바닥에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끝나고 정부에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교회에다가 재정을 보조해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운영과 경영이 철저히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운영이나 진행이 돼야지 다른 수익이 발생되는 힘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만 허락하면 대표적인 몇 교회 케이스를 들 수 있어요. 요 강변 북로를 저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보여요, 그 교회가. 이렇게 교회 잘 지었어요. 근데 무리하게 지었죠. 공간은 많이 남는데 교회는 없고 전체 건물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빈 공간 놀리기도 뭐하고 부흥될 때까지만 단서를 달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니까 매달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니까 금방 자금 회전이 되고 교회는 돌아가요. 정말 잘 돌아갔을까요? 교인들이 그때부터 헌신을 안 해요. 왜? 안 해도 수입이 생기는데 뭐 자동적으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재정 경영도 그거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단에게 팔렸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그 교단에서 난리가 났던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였어요. 시내 한복판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그 교회 이름을 들어서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국 교회 정부가 재정을 보태주기 시작했어요.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그 재정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요즘도 이제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그대로 닮아가죠. 정부 지원을 받아서 뭐 자꾸 하죠, 교회가.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거는 난 찬성을 해요. 그런데 하려면 정부 지원 없이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성도들의 헌금과 손해볼 각오하고 교회 재정으로만 해야 돼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망해요. 그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박사님 아실 겁니다. 우리 아시아의 그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던 유명한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감동을 해서 김 장로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딱 거절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우린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로 박힌 어르신이죠. 어르신이죠. 미국 교회가 그 정부의 재정을 받아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가 무슨 돌발 변수가 생겼는가 하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도 야 우리도 교회다. 우리도 정부 보조해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골치가 아프죠? 아니, 지금 교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막 허리가 휠판인데, 몰몬교 이단들까지, 여호와 증인까지 막 해달라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야, 이참에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삭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절 정부에서 나오던 보조금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 쓰던 볼륨이 있잖아요. 교회가 당황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재정은 성도들의 머릿수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끌어모으자. 그러려면 언어의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가 소위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변이 있고 또 유머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거 상관없이 이제 그게 미국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지금 그대로 닮아요. 어느 목사가 더 설득력 있고 말재간이 있고 유머가 있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느냐. 그런 의미에서 3.1교회는 저를 썩 잘 선택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언변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스타 목사가 이제 미국 교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 이상 끌어오면 연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목사의 사례가 매겨지기 시작하고 이게 철저히 이제 교회가 하나의 기업 현장의 그런 경영 논리를 그대로 베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혈이 뚝뚝 흐르는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는 관심 없어요. 얼마나 많이 끌어모아서 누구 배가 더 크냐. 그래서 교회의 실력을 세 가지로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재정, 1년에 너희 교사 예산 얼마야? 그 다음에 몇 명 모여? 자, 여러분, 이게 교회 실력으로 재단될 수 있는 평가입니까? 이게 소위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그 미국 교회가 걸어갔던 길을 한국 교회가 근대사에 근래에 한 20년 사이에 그대로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입맛에 맞는 기독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이것이 미국 사회 민주주의라는 정치 생리와 굉장히 호감스럽게 맞았어요. 청중의 필요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는 청중이 뭘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청중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 그것이 설교자의 관심이어야지 오늘날 청중의 니드가 뭐냐? 그것이 설교의 우선적 출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설교를 듣지 마세요. 정말 설교를 제대로 듣는다면 그 현장은 괴로운 현장이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그 청중의 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자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예배가 이제 무대는 사실상 그런 스타 목사들이 선호도가 있는 1순위가 되면서부터 거의 목회자들이 무대에서 쇼맨십에 익숙한 이제 패턴의 예배 설교가 이제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 조금 더 자극적인 쇼맨십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고린도교회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멀리서 게바와 아볼로가 들어왔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캐릭터예요. 아볼로는 아시는 대로 탁월한 성경 강해자인데 이 사람은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했기 때문에 언변이 유난히 언어 감각이 탁월해요.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그쪽으로 쫙 몰렸어요. 너무 듣기 좋거든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베드로 쪽에 쫙 기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정통 유대인이다 보니까는 금욕, 그 유대인의 계율 이런 걸 강조했어요. 또 그거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욕주의와 또 화려한 수사학의 매력에 빠진 청중들로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야, 인간들 참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잠시 목회를 하다 떠났지만은 그 어른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 그래서 또 사도 바울파가 생겼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또 한 파가 나머지 있어요. 뭡니까? 예수파. 이 예수파는 뭐냐 하면, 아, 인간들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이것저것 보기 싫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로 거래하자, 바로. 이 직통계시파. 예? 예수가 언제 파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 네 파가 생긴 겁니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 네 파가 엉켜붙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쌈질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반 도대체 뭐고 아볼론 도대체 뭐냐? 언제 예수가 파 만들었냐? 웬 바울파냐? 오직 누구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씨를 뿌렸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경쟁을, 신앙도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 왜 이런 패턴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됐는가 하면 그 도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도시 분위기가 전부 어느 구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야, 우리도 신분 상승을 좀 해보자. 우리도 잘 살아보자. 왜? 고린도 교회는 돈이 넘치는 도시였고 누구나 꿈을 가지고 달려온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필요가 어떤 복음을 원했는가 하면 잘 살아보자는 복음, 성공주의 복음, 효율, 효과, 어쨌든 결과물이 더 그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여기에 편성돼 있었어요. 이것이 도시 분위기였고 그 도시 분위기에 고린도 교회가 노란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교회가, 근데 70, 80년대 한국 교회가 그냥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보자, Just do it 막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것이 소위 일부 그 시대에 편승한 복음주의로 가장한 설교자들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그런 비복음적인 문화나 껍질을 벗겨내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절절히 원형, 복원하고자 하는 교회의 원형이 뭔가, 이거를 이제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간부터 차근차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어쩌면 한국교회 샘플이 되었습니다. 샘플이라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만큼 우리 3.1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난 시간들의 은혜와 축복은 어메이징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이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3.1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서의 성경에 나타난 원형이 드러나는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의 과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번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앞에 교회로서의 주님이 꿈꾸는 그 교회, 그 원형을 복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를 이 시대 앞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